제7장 사랑 안에서 건축함.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비밀에서 땅에 속한 나타남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았고 이제는 교회의 인간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체 간에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마치 몸과 지체와 같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관점은 의심할 것 없이 그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의 구원과 부르심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 곧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를 만지는 것은 곧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큰 계시를 전달했는데 곧 바울에게 교회에 관한 그러한 비밀을 전달하여 그가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전파하실 때 이 비밀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것은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바울을 하늘에 속한 비밀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바울에게 이런 계시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만약 그가 예전에 핍박한 이 제자들을 떠난다면 그는 곧 도움이 없는 자요. 또한 영원히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의 기초를 떠나서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개인에 속한 부르심과 일을 부축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에 이르렀고 또 그곳에서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흘의 어두운 날이 지나고 마침내 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제자일 따름이었습니다. 누가가 말한 이 간단한 칭호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곧 아나니아는 비록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일개의 평범한 형제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게는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기로 정해진 바울을 도울 만한 특별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만이 교회의 비밀이 바울에게 실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의 편에서는 그가 다소의 사울에 관해 들은 소문에 근거하여 틀림없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어야만 이 실제의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를 이 사람에서 형제 사울로 바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원수된 것을 멸하셨고 그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형제라는 간단한 문안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한 지체에 대한 우주적인 교회의 인정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간단한 행동은 두 사람이 한 기름 부음 아래서 새로 세워진 하나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한 영 안에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시를 전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약간 다른 관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에베소서에 있고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전자는 교회가 하늘 위에 있다고 보고 후자는 교회가 견고하게 땅에 심겨졌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몸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에베소서를 교회 간에 서로 전달하여 읽는 한 권의 서신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왜 광대하고도 우주적인 관점에서 말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당시에 한 헬라 도시에 쓴 편지이므로 그는 마치 사람의 몸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땅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기능을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그 짧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의 바울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늘의 우주적인 면이든지 땅의 지방적인 면이든지 다 오직 한 머리, 곧 그리스도 자신만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온 지방 교회들에게 각자의 머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들은 많은 지방적인 머리들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은 즉시 분열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하여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몸의 역사와 몸의 연결 및 몸이 기능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머리에게 그분의 가장 작은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별적인 다른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소재하는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양자를 모두 갖추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에베소서의 한 면을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은 다 고린도전서의 이런 면에 있습니다. 영적인 면만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서신이 너무 실행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이 서신 안에 있는 적용하기 곤란한 점들을 피하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 안의 교회 실행에 관한 사례로부터 교회 생활에 극히 간단한 본보기나 형식을 찾아낸 다음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극단을 피하는 방법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다만 생명이 없는 복제품만 산출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의 역사를 반복할 따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전적으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교회만을 주의하여 결과적으로 상반된 오류, 곧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모든 부분이 실제적이지 않을 정도로 이상을 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한 단락의 대단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겨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몸이 계시되는 목적은 대단히 실제적인 결과를 자연스럽게 산출하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이 육신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땅에 속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천사 혹은 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나타냄은 추상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늘의 영역에 사는 것은 축복된 것이지만 동일한 사도가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썼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온 지방 교회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나타남을 얻고 이교적인 고린도 성보다 더 흑암인 많은 지방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나타남이 있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쉽게 그들의 의견을 가져오고 사람의 손을 사용하여 안배합니다. 그들은 어떤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땅에 속해야 한다는 말로 구실을 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이렇게 땅에 속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몸의 원칙을 따라서 운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방교회는 외면적인 예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진실된 나타남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부르심받은 것은 바로 실질적인 전체의 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책임을 맡음. 이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떻게 몸이 기능을 나타내는 생활을 말하는지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만약 12절부터 자세히 전진하면서 본다면 나는 우리가 몸의 생활을 지배하는 네 가지 간단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바꾸어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당신의 애호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어떠함을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발이 나는 손이 되기로 결심하지만 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고 말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오직 개인주의자만이 이러한 비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느 지체가 더 좋은가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발입니까? 손입니까? 당신이 잠시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이 둘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 둘의 기능은 서로 다르며 그 둘은 모두 동일하게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흠모하는 특별한 지체가 될 수 없으면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공개적인 것인데 자신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종과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어떤 종이 있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어떤 종이 있었는데 이 비유의 중점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있습니다. 위험은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그 형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도 없는데 나의 한 달란트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에게 뛰어난 봉사가 있을 수 없다면 나는 또 무슨 쓸모가 있는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기도 집회에서 기도의 분위기를 이끄는데 나는 집회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들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비유는 우리에게 만약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고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가 될 수 있다면 한 달란트도 두 달란트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생명을 발전시킵니다. 많은 경우 교회가 해를 입는 것은 다섯 달란트 가진 지체가 지나치게 두드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진 지체가 자신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생명은 이 한 달란트들의 외장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빈궁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일단 하늘에 속한 몸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혹 그 중에서 단지 가장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단지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 있음을 인해 기능 발휘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외에 또 다른 기대와 야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만약 내가 가장 큰 지체가 되기를 기뻐하셔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그분이 만약 내가 가장 작은 지체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해도 나의 찬미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입니까, 발입니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선택에 만족하며 단 마음으로 그분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한 달란트는 두 달란트로 불어날 것이고 아주 빠르게 다섯 달란트, 심지어는 열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고 했는데 원문에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혼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안위해야 하는데 이는 그의 은사가 크고 작음을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에게는 아주 친근한 동역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거듭나기 전에 친구들 사이에 유난히 우둔한 사람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얻어진 후 성령은 그의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2년 사이에 그는 이미 성경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자질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는 이미 중국에서 가장 은사 있는 성경 교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을 발휘하는 첫째 유율은 바로 이미 얻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핑계를 대거나 눈앞의 책임을 외면한 채 새롭게 됨을 얻고자 성경과 필기 도구를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장래의 사역을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이로 인해 소생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이것으로 인해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신도 양육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목말랐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돌아올 때 그분은 이미 먹었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몸의 교통은 언제나 받는 것과 베푸는 상호적인 면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려는 것은 교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인은 아니겠지만 경배하러 올 때는 언제나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듣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꼭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듣기만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곳이 아닌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얻는 사역이 포괄하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질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은 저 형제는 사용하시면서 나는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영혼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일어난 열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출구였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감히 내가 그 많은 영혼들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각 지체마다 모두 하나의 직분이 있으며 각 지체는 모두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정하신 위치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광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누가 일한 것이든지 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그분이 주신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결코 물러나 은둔하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아들임. 기능을 발휘하는 둘째 율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원칙은 곧 우리의 집회 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모든 것을 도맡아 하지도 말고 여러 직분을 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온 몸에서 오직 한 가지의 단조로운 기능만 있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몸이 눈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눈이 온 몸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몸은 다양화된 것으로 귀가 있고 코가 있으며 눈이 있고 손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한 기관이 모든 기능을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 원칙이 물러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원칙은 지나치게 온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도맡아 하지 말고 여러 직분을 겸하지도 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집회에 와서 자신의 기도만을 관심할 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인도하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에 아멘 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아멘 하기를 번거롭게 여기며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도가 집회의 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자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도 이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은 개인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일만을 이야기할 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듣지 못하고 언제나 그들의 말을 가로채고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주의는 사람들을 개탄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이 중요하게 변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많은 좌절과 실패와 손실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사람의 기능 발휘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발전과 성장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다른 사람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착오는 늘 좌절을 가져오고 심지어 분열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한 나쁜 영향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교리상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사를 얻어 진리를 가르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진리의 미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체를 찾아야 합니까? 스스로 결단을 내린다면 나는 하나의 새롭고 다른 교리의 문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교리들이 다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지체를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교리,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가 구원받게 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임도 짊어진다면 대단히 쉽게 이런 혼란을 발생시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는 마땅히 열심히 봉사해야 하지만 내가 기능을 발휘한 이후에는 한쪽에 서서 빈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첫 번째 원칙에 따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체라면 마땅히 다른 지체가 공급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예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반드시 단마음으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잠잠히 비교적 연약한 이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남겨주도록 예비해야 합니다. 나에게 설교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분량이 크든 작든 내가 지체라면 감히 이 분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표시가 모든 지나치게 큰 자와 몸에 더해지는 외부적인 것들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단마음으로 즐거이 제안을 받으며 오직 자신의 영역 안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을 그들의 영역에서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나에게 주는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 셋째, 우리는 21절, 22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를 보기로 합시다. 곧 절대로 다른 지체를 잘라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능력만 의지하면 행동할 수 있고 지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지체가 연약하거나 우둔하다고 해서 그들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다른 형제에게 나에게는 당신이 쓸데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천연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지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항상 쉽게 경시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것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그에게 하나의 위치를 예비하셨으며 또한 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나는 일생에서 극히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일은 봉사에 있어서 나 개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는 문제까지 관계되었습니다. 나는 한 방면에서 이 필요가 있고 다른 한 면에서는 교리상의 곤란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문제에 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았고 또한 나에게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시해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분명 내가 더 많이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따라갈 수 없었고 이 일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전진할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나의 모든 사역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한다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의 한 외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얼마의 인식이 있었고 나와 동일한 인식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 그곳에 보내졌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곳에는 필요가 있었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전파는 능력이 부족했고 열매도 거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단독적으로 이 관문을 넘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서 찾습니까? 물론 그곳에는 단순한 한 무리에 믿는 이들, 곧 시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거했지만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너무나 적어서 그들은 내가 직면한 거대한 어려움을 결코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서 나를 위해 기도할 충분한 진리의 기초가 없었으므로 분명 내가 이 관문을 넘도록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을 잊었습니다. 결국 나는 갈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단순한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 일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문제점이 해결되었고 또한 한 번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축복은 물밀듯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단독적으로 통과할 방법이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나를 일깨워 몸에서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야말로 그분께 소중한 지체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지킴. 넷째,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매듭지면서 사도는 우리가 단호히 분쟁을 거절할 것을 말합니다. 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분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장들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교회가 나뉠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교회 하나는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말한다면 이 몸은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땅이 있는 기능으로 말한다면 이 몸은 사람에 의해 만져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의 상황이 충분히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단성 있고 단호하게 이런 광경을 정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여기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몸과 영의 특별한 관계를 계시합니다. 영은 숨겨진 실제이고 몸은 나타남이며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이는 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당신은 한 인격을 분리할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몸을 고르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몸은 영의 나타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 신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과 몸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기점은 생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미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원칙이 사실상 모두가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할 때 사람의 신체적인 생명의 자연스러운 나타남과 성장의 상황을 사용하여 묘사한 것임을 주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인 생명의 지각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동물의 생명은 다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지각이 있게 됩니다. 생물학자라 할지라도 결코 생명을 단독으로 분리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만지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지각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 역시 동일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인식하는 이유는 이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지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가 이것을 얻었는가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 생명의 지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있다면 이 지각이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든 죄에 대해서든 이 지각 자체는 아주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괴로워서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하여 새로운 지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는 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대단히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생명을 중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마땅히 생명의 지각을 중시해야 합니다. 어떤 생물에게 지각이 없다면 그것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생명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생명의 지각이 생명의 존재를 확증해 줍니다. 이 지각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죄에 대하여 느낌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축복되게도 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지만 이 점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영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주 솔직하게 말하건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안에는 죄에 대한 느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만 천사의 기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의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의 생명이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하다면 몸의 생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생명을 공유하며 몸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단체적인 성질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의 원칙이자 교리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지각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각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일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몸에 대해서도 지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안에 불안함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결코 외면적인 규율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내적 지각과 죄에 대한 민감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원칙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느낌이 있을 때만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자신이 보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지각은 내재적인 느낌으로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줄 필요 없이 당신이 이미 보는 것입니다. 신성한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느낌이 있고 하나님께 득죄한 일에 대해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빛 역시 우리가 몸에 대하여 느낌을 갖고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득죄한 행위에 대해서도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빛은 바울 안에서 몸에 대한 그의 느낌을 일깨워줌으로써 그가 예수님의 지체를 대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게 했습니다. 계시와 생명에서 온 지각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나는 내가 몸의 지각이라고 말한 것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하는 일에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사랑할 줄 압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생각했든지 안 했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할 줄 압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한 친구가 나에게 그가 그의 첫 아이를 안았을 때 그의 마음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해줄 필요 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된 자의 본분입니다. 그의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형제이든지를 막론하고 당신의 마음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몸의 지각입니다. 분열에 대해서도 몸의 지각은 작용합니다. 사랑의 면에서 그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만 분열의 면에서 그것은 피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진정으로 몸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분열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은 모두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종파주의를 자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종파의 영이 전통과 습관에 의해 아무리 신성시되었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주 참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당을 짓는 것과 분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혹 한 단체에 20여 명의 믿는 이들은 모두 영으로 난 자들로서 주님 앞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한 형제가 오면 즉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소수인의 당파를 결성합니다. 그것은 결코 몸이 아니며 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임을 참으로 인식했다면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당신 안에서 즉각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느낌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 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다면 내적이든 외적이든 분열은 모두 가증한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분열을 만들려는 생각까지도 우리 안에 평안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 나아갈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그 생명의 지각은 이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교통의 산 지각으로서 대단히 보배로운 일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끊임없이 확대되고 깊어지는 귀속의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홀로 왔다 갔다 하는 나비의 성품은 이미 군집하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전체를 위하는 벌의 성품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몸의 지각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임을 보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개체는 특별한 용도가 없어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아주 쉽게 멸시되거나 소외됩니다.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다 주의를 받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통계 숫자상으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체는 몸 안에서 피동적일 수 없고 더욱 수수방관할 수 없는데 이는 방관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 앞에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우리가 한번 그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집회 중에서 손님처럼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오직 모든 지체가 그들의 직분을 다할 때만이 생명은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생명과 생명의 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만약 머리를 다쳤다면 모든 행동, 모든 동역은 마비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에는 생명도 없고 생명의 지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분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이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 그리스도와 어긋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분 사이에 약간의 그림자조차도 이 생명의 흐름을 막게 할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고 자신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지체가 된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고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 자연히 사랑이 솟아나오게 되고 동일하게 그분을 붙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형제들하고만 교통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중심 삼고 하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천연적인 것에 따르면 아마 비교적 쉽게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지만 만약 이것으로 우리의 교통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우리의 교통의 터가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혹 우리는 어떤 형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그가 보답하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사람의 보답을 얻으려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은 우리의 머리와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지체된 사람들을 붙든다면 우리는 쉽게 우위를 등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과의 친분을 지나치게 선호하여 건강치 못한 우위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들의 우위는 틀림없이 당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육체에 따른 교통은 잘못된 터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행을 야기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두 지체가 타인을 배척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표현한 사랑이 순수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겨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몸의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아직 못 박혀 죽지 않은 천연적인 애호에서 벗어나 이런 일들에서 영을 따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갓난아이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은 내재적인 것이며 범사에 그 영의 가르침을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에게까지 전달함을 보여줍니다. 나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내가 홍콩에 한번 다녀와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합니까? 나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까? 혹은 내가 전심으로 이 일의 옳고 그름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의 기초는 선과 악이 아니라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 일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가? 내가 이 일을 고려할 때 나의 마음은 비워진 것인가? 아니면 가득한 것인가? 이것은 느낌이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 영은 생명을 간증했는가? 이 단계에서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를 주셨는가? 이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무리 정확할지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영이 그렇게 움직이시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 단순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의문이 필요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순복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달콤한 교통을 잃게 되지만 영에 둔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할 때 교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의 율, 곧 기름 부음의 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규율은 좋은 것이지만 몸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의문에 따라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의문에 따라 살며 모든 규율을 압니다. 또 어떤 때 우리도 이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율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다수의 사울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압제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율법을 알았지만 그는 하늘 위의 인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영을 소멸하는 것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인 우리의 단체적인 생명의 지각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머리와의 관계를 해치는데 그 심각성은 마치 사지의 신경이 병들어서 그 지체와 가장 높은 중추신경과의 효과적인 관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입에서 그렇게 위협적이고 흉악한 말을 토해낼 것입니다. 사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는 데서 교통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르는 것은 범사의 주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며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기꺼이 그리스도께 순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때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이 주이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 물을 때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말하는 진리의 영의 사역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수행될 것이며 이것을 멈추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저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이상은 곧 신부가 남편을 위해 곱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는 장차 이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라는 이 말을 변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 위에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아버지의 안전한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생을 안배하시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처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과 같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되기를 관심하십니다.